앉으시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성탄주일인데 성탄주일 헌금은 우리 인근에 있는 천사마을에 백사마을에 연탄 봉사 나르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독거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정하여서 1년 우유값이 그 일부가 이 성탄 헌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생각하시고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중보자를 필요로 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사실 재판이 있지만 중보자의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이거 몰라서 물어보고 이렇게 정리한 건데요. 형사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있고 민사재판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원고이고 이제 피고편에 선 사람이 변호사가 되죠. 그래서 검사와 변호사가 변론하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이것을 판단하잖아요. 대부분 이런 재판들은 길게 오래 이어지지 않습니까? 민사재판에서는 둘 다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무엇이 옳은가? 그래서 결국에는 판사가 보기에 옳다고 판정한 것이 쪽이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법의 기준은 항상 옳고 그런가? 무엇이 정의로운가? 라고 하는 데가 끝이에요. 그런데 이런 재판에서 비슷하게 옳고 그름을 성경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재판과 관련돼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건 다 해당이 되지만 재판과 관련돼서 이 개념이 거의 세상에는 없습니다. 중보자. 그러니까 중보자는 옳은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틀린 사람 편에 서는 거예요. 악인 편에 서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 벌써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의를 추구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이 중보자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독특한 개념입니다. 왠가 하면 이 개념은 항상 죄인 편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끔 하나님 편에 서기도 하지만 거의 결국에는 다 죄인을 편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 가끔 서기는 합니다만은 대체로 중보자는 전부 다 죄인들 편에 서 있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고 나아갈 때 때로는 재판장이고 때로는 제사장이고 때로는 왕처럼 그가 행동하지만 항상 그 백성이 죄를 범하였을 때 모세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보면 그는 자기 죄를 범한 백성들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여러분, 이 연대기적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읽다 보면 순서가 다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시험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분 기억 속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 길을 가니까 마라에 쓴물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달게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율례를 정하여서 이들을 시험할 것이다. 그게 바로 마라에 쓴물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 구절에 출애굽기 15장 25절 뒤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홍해를 걷는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저 출애굽기 15장 바로 뒤에 16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만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만나를 주시면서 4절에 저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비교적 아주 이른 시간에 지금 시내산에 도착도 안 했습니다. 가는 중인데 벌써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2년이 지나고 2개월 더 지났고 23일째 될 때 이들이 정탐꾼을 파송을 했고 정탐꾼이 40일 하고 돌아왔으니까 23일에다 40일 더 하면 거의 이제 한 두 달이 더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한 2년 하고도 한 6개월, 두 달 더 하면 4개월 정도 지난 지점에, 시점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2년 하고 2개월 더 됐으니까 27개월 정도쯤 되겠죠. 그죠? 그때 일어난 사건이 이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들이 온 보고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인데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들이 2년 반 동안에 뭘 했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2년 4개월 정도, 그러니까 27, 8개월 정도 지난 동안에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10번 했다, 이게 10번. 다른 성경은 10번이라고 번역 안 하고 so many times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것을 보다 더 많이 했는데 10번을 여러분 떠올리면 누구를 떠올리시면 되는가 하면 바로에게 10번의 재앙을 행하였는데 그는 매번 재앙 때마다 듣는 말이 뭔가 하면 완고하다, 목이 곧다. 그러니까 10번 끝나고 난 뒤에 듣는 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번 행하였다는 말 속에는 뭐 한 20번 하면 더 듣고 100번 하면 듣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몇 번을 하든지 간에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응을 하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마치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광야 생활 아직 무려 38년이나 남았는데 그거 안 살아봐도 이미 너희들은 매번 나를 시험하면서 광야를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래도 좀 좁혀서 우리가 좀 가늠이라도 하려고 한 28개월로 합시다. 28개월 동안에 그냥 10번 했다고 치면 한 90일 정도에 한 번 했거든요. 괜찮지 않습니까? 90일에 한 번 원망하면 그래도 인생 살만하잖아. 1년에 한 네 번만 들으면 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요, 여기에 10번을 하루에 다 원망을 10번 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루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마치 다 날아갈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일로 언제 누구에게 원망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나는 정말 몇 번씩이나 원망할까? 또 언제 원망할까? 또 나는 원망을 한다면 그 강도는 어느 정도로 셀까?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애굽의 바로가 열 번 재앙을 받고 난 뒤에 멸망한 것처럼 이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을 그런 재앙을 똑같이 내려도 그는 바뀔 마음이 없어서 결국에는 짐승의 초태생이나 자식들의 첫째가 다 죽어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둘 수 없어서 그들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앙을 맞이한다고 해서 바로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 번이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부터 벌을 받고 해도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본문은 더 놀라운 일들이죠. 이전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의 진노는 좀 심각합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 출애굽한 1세대가 죽음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이전에도 중보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면서 언약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11절 말씀과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번에 이 언약의 땅을 정탐하고 온 뒤에 사람들이 10명의 사람들이 막 말을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 동조를 해서 이제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멸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도 이런 행동들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자신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을 더 이상 이 땅으로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이 광야에서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열 번밖에 안 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이들이 왜 우리가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장을 보면 지난주에는 아말렉 자손 그 땅에 네피림의 후손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두려워서 그랬다고 하였는데 그 두려움의 핵심이 뭔가 하면 14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에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4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기에 중요할 것은 우리 처자가 우리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사로잡히는데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특히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3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사는 이 네피림의 후손들을 무서워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기 가족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가족들이 들어가서 해를 입고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고 자식들이 죽고 그런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세상이 좀 살기 어렵다 그래도 내 가족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도 덜 두렵고 참을만하고요. 또 그 일들이 부모인 나에게는 일어나도 자식에게 안 일어나면 그래도 좀 견딜만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삶이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내 자식들이 괜찮은 삶을 살 환경이 된다면 나는 참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 아말렉인들이 사는 땅을 보았을 때에 야, 저 땅에 들어가서는 내가 싸워서 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남아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하니까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죽이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였어요.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더 이상 이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모세의 아론의 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거절하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들이 언제 필요한가 하면 중보자들은 바로 이 순간에 나타나야 합니다. 중보자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삶의 부족한 결핍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모세가 물이 없을 때 가서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곡식을 달라고 구하고 그런 것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중보자의 역할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참 중보자의 역할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하나님이 진노할 때 그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왠가 하면 여러분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그래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셨어요. 일부 몇몇 사람들이 죽을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한 민족 전체가, 한 세대 전체가 출애굽한 한 세대 전체를 죽이는 일은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부족한 것도 두렵기도 하고 양식이 없는 것도 두려운 것도 맞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한 세대와 자기 백성을 다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분노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그가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중보자가 되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회개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모세와 아론이 나오는데 5절 말씀입니다. 읽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이 6절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어요. 참 아론이 이럴 때는 그래도 모세 편에 섰어요. 또 다른 데는 또 아론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때 엎드리면 두려움에 대한 엎드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을 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엎드림이죠. 그렇죠? 간구하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함이에요. 비굴하거나 비참하게 그들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었는데 옷을 찢는 행위는 다른 데는 회개도 있지만 이들이 죽음에 처할 때 이런 죽기를 각오했다라는 뜻이 옷을 찢는 행위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일에 죽기를 각오하고 맞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네 사람이 딱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막아선 여호수아와 갈렙은 7절,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7절, 8절,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고 있는 말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너무 아름다운 땅이고 8절에도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고 있는 중이고 인도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땅이고 실제로 선하고 좋은 땅 열매 잘 맺는 땅이라 그리고 그 땅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기에 우리의 보호자는 여호와이신데 9절에 보니까 제일 가운데 있는 구절 그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보호자 없는 키 큰 사람들이고 보호자 없는 무기를 아주 큰 무기를 들고 있는 정말 훈련이 잘 된 사람인 것은 맞다. 그들의 성벽은 높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가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오래 함께 계신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 한 사람 사는 것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을 생각하면 막 두려움이 찾아와요. 또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일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 돈도 없는데 저거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결혼이 좀 늦게 시작했어요. 제가 31에 만나서 32에 결혼했거든요. 제 친구들은 다 26, 27에 결혼할 때, 그래서 저희 누님도 제가 결혼이 늦어지니까 늘 이렇게 말했어요. 저만 만나면 얘야 너 누구나 아무나 데리고 동거해라. 그러면 나중에 결혼식을 올려주마. 누님이 그랬다니까요. 동생을 어떻게 그렇게 못된 말로. 그래서 제가 늘 웃으면서 우리 다섯 남매 중에 내가 제일 결혼식 화려하게 할 거니까 기다려봐라고 그랬어요. 정말 결혼식 날 한 700명이 하객이 왔어요. 물론 그중에 축의금에 도움이 안 되는 청년들이 한 300명인가 400명이 와가지고 김동호 목사님이 주례하시다고 놀래가지고 주례 말씀만 한 시간을 하는 바람에 결혼식 망했어요. 망했어. 주례 말씀을 한 시간 하시더라니까 너무 흥분하셔요. 이분은 젊은 사람들만 보면 아니 설교 시간이 아니고 결혼식 날인데 한 시간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참 목사님 참 너무 귀한 분이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하려고 아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아내 될 자매와 함께 목사님 나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너 왜 이렇게 결혼이 늦었나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돈이 없어서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결혼을 돈으로 하나 믿음으로 하지. 결혼을 돈으로 하나 믿음으로 하지. 저는 그 말이요. 제 마음이 팍 바뀌었어요. 아, 내가 삶을 생각할 때 항상 이게 돈이구나, 돈. 너 왜 결혼이 늦었니? 그러는데, 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때 목사님의 그 한 말씀이, 아, 결혼, 그 무엇을 극복하겠는가 하면, 제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 혼자, 간사 생활해서 주는 살에 가지고는 먹고 사는데 아무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을 걸 생각하니까 3, 40만 원 받아가지고 많이 받을 때 60만 원 받아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극복을 못했었는데 목사님이 그 한 말씀 딱 던지는데 그때 아 내가 지금 여기에 걸렸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정탐꾼들이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도 여전히 하고 있는 말들이지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야? 이 땅에는 너무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풍요로운 땅이야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뭔가 하면 10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들은 돌맞아 죽을 뻔했어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돌맞아 죽을 사람들은 몇 부류의 사람들이잖아요. 제일 먼저 우상 숭배자,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행하였던 그 처벌 방법으로 이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완악함이 끝자락까지 갔을 때에 이제 1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 본문에는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 본문에는 2인칭의 말이 나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에 그 2인칭은 당신은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사실 모세는 하나님 부를 때 당신은 이런 말 잘 안 써요. 항상 여호와는 이러는데 왜 이 말을 쓰는가 하면 모든 중보자들은 인간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걸 보지만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먼저 말을 거시죠. 이 백성이 나를 멸시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적도 보여줬고 12절에 보면 전염병으로 그를 쳐서 멸할 것이고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을 불러서 강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내가 새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려고 했던 그 약속은 취소야. 이제 새로운 민족을 불러서 나 새로 하려고 해. 그러니까 나 막지 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그럴 때 모세가 맞습니다. 하나님 진작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동의하지 않고 13절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 분노 앞에서 모세는 13절입니다. 13절, 1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15절 16절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바로에게 그렇게 진노도 행하고 자식들, 바로의 자식들도 죽이고 다 해서 홍해도 건너고 다 했는데 이제 그것은 저 애굽 나라에서는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곳에서는 그가 능력이 없는 신이라서 광야의 신이 아니어서 오히려 저 애굽에는 물도 있고 곡식도 있고 먹을 것이 많은 도시에서는 바라여 자연과 바로의 신들이 있지 않냐. 그 땅에서는 우리를 한번 이겼을지는 몰라도 여호와는 저 광야에서는 아무 힘도 없는 신이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어려운 데로 불러내가지고 인도도 못하면서 약속을 이루지도 못하면서 자기 한 말을 이루지도 못하면서 자기 백성을 다 죽이는 죽음의 신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신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모세는 하나님 그 일을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애굽 이방인들 사이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놀랍게도 이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수치를 당하는가를 그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에 하나님은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걸 모세는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결단코 사하지 않는 분이 용서해 주시면 용서받을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본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 때문에 당신의 수치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19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사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해 주셨고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도 그랬고 홍해 건너고 나서 광야 며칠 살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얘들이 순종해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용서하신 대로 용서해 주세요. 얘들이 회개해가지고 용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물을 달라 그러면 물을 주시고 만나를 달라면 만나를 주시고 막 지진을 일으켜서 권위에 불순종할 때 그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그 몇몇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줘도 그 사는 쪽으로 서지 않고 자꾸만 죽는 쪽으로 서도 나머지 다 용서하면서 그들을 살려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지금도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16절에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러시기를. 여러분 여기에 모세가 구하는 주여 이제 구하옵나니 주의 가장 큰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무엇이 가장 큰 능력이십니까? 무엇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이 백성을 보면서 지금 먹을 걸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향해서 가장 큰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18절, 19절에 있는 죄를 사하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이 백성은 물이 있어도 굶어 죽는 것이고 또 양식이 있어도 다 죽을 존재이고 무기가 있어도 다 죽을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얘들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우리는 잘 믿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오늘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가지지 못했던 것을 내가 갖게 되고 마치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25년 만에 자식을 주셨으니까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자식은 아브라함은 이삭 말고도 많은 자식이 있어요. 그때 말하는 자식은 이삭이라고 하는 한 인간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약속의 자녀를 말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자식은 이삭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삭 말고도 아브라함은 자녀가 참 많았다니까요.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내신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능력을 행하셨어요. 진짜 없는 것들을 다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이 없는 것 만들어진 것들이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재림의 때에 하나님은 다 모든 만물까지 우리 인간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도 회복시키시고 모든 망가진 만물도 다 회복시키시는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능력은 창조 때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다 능력을 내뱉으셔서 능력을 보이셔서 모든 만물이 다 회복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창조하시고 난 뒤에 타락하고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이 기간을 살아야 하는 소위 말하는 이 재림의 기간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재림이 시작되었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기간까지 종말의 때까지 살아야 하는 이 재림의 때에 그분의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질병으로 나타나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능력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뭡니까? 없는 살림이 더 나은 살림이 되고 이런 능력이 아니고요. 죄인들이 멸망받아 심판받을 악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모세가 기다렸던 가장 큰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 능력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불신자들이 구하는 그 능력으로 마치 우리의 유일한 능력인 것처럼 구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는다니까요. 광야의 삶의 조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하면 이들은 죽습니다. 삶의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끝난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오신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하나님의 수치,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는데 이 멸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수치를 어떻게 다 버립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처음 제단을 쌓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사라졌다.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이 했던 능력도 없는 신이라고 했던 말들이 거기서 아니잖아요. 그 오합지졸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요. 그때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길갈에서 이 백성의 수치가 다 사라졌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다시 한번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대림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편에 서신 악인이고 멸망받을 자 편에 서신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다. 죄를 지었다면 우리 자신들이 수치스러워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를 보면 여러분, 착한 사람 위해서 산 것도 아니고 세금 잘 내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권력을 제대로 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찌르고 때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옷은 다 가져가서 찢어서 서로 나누어 갖고 가장 폭력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잖아요. 고문하던 사람들, 그 자신을 죽이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너무 의로운 사람도 많고요. 너무 도덕적인 사람도 많고요. 항상 그래도 정의를 추구하고 옳은 편에 서는 것, 예, 그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정의를 추구해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넘어서서 악인들이 의인이 되도록 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데만 초점을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악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생명의 자리로 데려올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도로 맞이한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교회를 항상 비난하는 사람들이 내 기도 속에 담기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날 함께 지킬 때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가정에서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의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하여서 저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은 전혀 무지하여서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그 일들도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가해자로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옳은 것을 이야기하지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편에 서서 정말 악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끝까지 악인에서 사람을 의인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자를 필요로 하는 오늘의 사회 모습입니다. 세상은 정의로운 것만 해도 넉넉하게 받아주지만 교회는 정의로움을 넘어서서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있을 때에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생명의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